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15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아와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관습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도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자기 부모에게 부모님께 드릴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렸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예언한 말이 꼭 들어맞는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라고는 사람이 만든 계명일 뿐이다.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여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뿌리 뽑힐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들이면서 다른 눈먼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청하였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도 아직 그 뜻을 모르느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한 짓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헐뜯고 모욕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자 그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이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청했다. 저 여자가 줄곧 소리치며 따라오니 그만 돌려보내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찾으라고 보내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식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 장하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많은 사람이 무리 지어 예수께 왔다. 그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과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데리고 온 병자들을 예수의 발 앞에 눕혀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성해지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니 몹시 가엾구나.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랬다가는 돌아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런 외딴 곳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셨다. 그러고 나서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예수께서는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였고 제자들은 그 빵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먹고 남은 것을 제자들이 모아 광주리에 담아보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음식을 먹은 사람은 4,000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 망하는데 그들과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잠언 제26장.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채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린 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이 위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근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 위에 숯을 타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타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하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 속에는 역겨운 것이 일곱 가지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인은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망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쓴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돌 나를 붙드시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돌 나를 붙드시는
로마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화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래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에 대한 교훈이 담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는 현재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예수도께서 자신을 순종하는 자들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 다시 오심에 대한 지나친 오해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를 재림,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였고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이 신앙적 과제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는 오늘도 여전히 마지막 영광의 약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신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확인하시지만 그 은총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까지 지켜가지 못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신앙을 하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어떻게 될 것이며 현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과연 예수도의 재림의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게 될 것인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자는 자들에 관한 이해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13절 상반절인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잠잔다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게 되고 세상의 철학이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깨어날 가능성이 없는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인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잠잔다는 의미는 영적인 부분이 깊이 감춰져 있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라는 표현은 복음 속에 있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죽음에서조차도 다시 깨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하시는 예수기도의 말씀처럼 죽음에도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절망을 지니 십자가에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속죄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바람으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이치들을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 하반절인데 결국 믿음 없는 불신자들처럼 죽음이 영원히 끝나버리는 이별로 이해하여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같은 믿음을 지킨다면 깨어나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14절 상반절도 그랬습니다.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자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도의 십자가에서 희생은 오히려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도의 죽으심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하신 사실적인 죽음이시기 때문에 특히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는 확신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 하반절인데 여기 사용되는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즉 생명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도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비록 현재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과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신들이 마지막의 순간에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했고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물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15절 상반절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다는 데서 우리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저들의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이런 신앙적 이론에 무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5절 하반절인데 이미 앞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순간에 깨워서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하였지만 뒤에 연결되어지는 가르침으로 볼 때 당시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자들 역시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죽어있는 자들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은 조건이나 행편에서 나을 것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의 조건은 먼저 죽어있던 살아있는 상황에서 차이가 되지 않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죽어있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살아있는 자들의 경건도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할 것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강림하실 때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영광의 순간을 묘사하지만 역시 땅의 이해를 가진 한계로 표현할 수 있는 대로만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16절 앞부분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특한 것은 세 가지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하나의 소리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이것이 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생각만 해도 위엄차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시는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친히 나타나시고 그동안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여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사도행전 3장 21절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때가 찼을 때 그 계시던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내려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 하반절인데 중요한 요지는 현재 육신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죽어있던 성도들보다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17절 앞부분인데 예수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만인이 그를 보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람까지도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보고 탄식할 것에 대한 기록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이죠. 세상에서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헌신의 대가를 받게 되는 영광의 순간이 되겠지만 복음을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움과 슬픔의 탄식의 때가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죠. 바울이 부활을 찬양한 이 기록에서도 믿음 안에 죽은 자들과 복음 속에 있던 자들이 변화의 신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하반절인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어 있었던지 살아 있었던지 이제 그렇게 영화롭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는 영원히 함께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임마누엘이 되어서 죄와는 관련이 없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주님의 영광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순종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격려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의 도전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러한 말로는 앞에서 바울이 거론한 재림의 역사를 표현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죽음의 뒤에는 절망밖에 나눌 이야기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 뒤의 약속까지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역시 믿음 안에서만 누리는 감격이며 특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는 호소를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6장 11절에 답변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신문사에 다음과 같은 원고를 보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밭을 갈았습니다. 일요일에 씨를 뿌리고 일요일에 거름을 주고 일요일에 추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추수한 곡식을 집으로 싣고 왔습니다. 내 이웃의 농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가을에 거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웃에 사는 어느 농부보다도 저의 것이 더 많았습니다. 신문사 편집인은 이 글을 실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을 추수철에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신다. 신문사에 이 글을 투고한 그 농부는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의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부더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의롭게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신다. 공의가 때로는 보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벌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공의가 보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벌로 나타날 때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그러나 상을 주든지 벌을 내리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일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히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다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가 온전히 공의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식과 지혜로 무엇이 옳은지 항상 아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에게 옳은 일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음은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스바냐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장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이 당하는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불행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미적분학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람의 마음에 비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러므로 넘어지기 쉽고 유한한 우리가 전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의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자신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을 통해서도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틀림없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은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서 지옥을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자녀를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옥이 있다는 성경의 교훈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공의로운 속성과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위해 죽음당하도록 자신의 아들을 주신 점에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구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주었을 때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으므로 신실한 자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상으로 주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의 특성을 그처럼 무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없다고 배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지옥은 없으니 나는 그냥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살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거든. 이처럼 고의로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악한 사람이 흥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도록 그냥 두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악한 자들이 왜 벌을 받지 않고 살도록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을 벌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을 일으켰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여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대아인처럼 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들을 벌하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결산하는 날이 모두에게 오는데 갈대아인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신문사 편집인이 쓴 주석처럼 하나님은 가을 추수철에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7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심판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공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역할을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악을 그의 권력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그 권세를 휘두를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지만 선한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동산에 사람을 두실 때 유혹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사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은 현명하지 않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서 선택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